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런 2000년 전 특수한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죠. 이두 가지 관점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 11장은 왜 쓰여지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드러나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소개된 문제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특수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교회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지침을 듣고 그 원리를 따라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질문을 성경을 배경으로 좀 각색을 해서 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께, 저희는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배웠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서신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도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배웠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전통은 뭘까요? 복음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복음의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더 이상 남자나 여자의 구별 없이 받는 전통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물 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뭐 사실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비참했죠. 우리나라에도 그 소위 남존엽이라는 사상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좀 희화해서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가 비참하다. 뭐 그런 해석을 또 농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는 역사적으로 매우 열악했고 동등한 지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더 이상 남자나 여자의 구별 없이 세례를 받는 전통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 공동체의 여성들이 계속하여 남성들과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영감 아래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많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분 없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역할도 동등하게 맡아서 기도도 같이 하고 예언도 같이 나누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대로 선생님이 아시면 매우 기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논란인가? 여성들 중 일부가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서 활동하면서 예언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사인으로 머리 덮기를 지향하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 여성들 가운데는 이제 뭐 더 이상 노을 같은 거 쓸 필요 있냐? 이거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건데 뭐 다 벗어 던지고 심지어는 묶었던 올렸던 머리들을 전부 풀어헤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어헤치는 행위는 사실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신전의 그 제사녀들이 하던 행위예요. 그걸 이제 흉내 내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다소 소심하고 보수적인 신자들은 여성이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단정치 않게 다니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독 고린도 교회는 특이하게도 남자들에게보다는 여자들에게 은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지위에 대한 당시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일부 여성들에게 임했던 그 은사가 복음의 자유라는 명목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예배 시간에 발생했는가 하면 저마다 여자들이 뛰어나와서 나도 이런 예언 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하고 막 무질서하게 뛰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자체가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또 일부 여성들은 집에까지 가서 집에 남자들은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안 믿는 남편들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들이대기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는 창조의 원리상 가치가 똑같대.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 없어. 이제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뭐 소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냐면 그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될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여성들의 당시 문화 상황상 무례한 질서를 깨고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면서 뭐가 깨지는 겁니까? 먼저 정서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아, 이 여자 교회 다니니까 이상하게 변했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음을 받는데 선교적인 문화적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면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보수적인 신자들은 여성이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치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사도님께서 이런 행습을 당연히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 진리의 외적인 가시적인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으로부터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 기초를 따라서 이 여자들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용납해 주실 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세례 문제나 남녀가 같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문제나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도 그렇게 답을 줄 것을, 그래야 그 답을 가지고 이편 쪽에 선택을 하든 저편 쪽에 선택을 하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답을 그렇게 얻어낼 것을 기대하고 이 편지를 사실상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 진리의 외적이며 가시적인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소심한 그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몰아낼 수 있도록 사도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님께 제자 일동,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답이 돌아와야 이들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냐 하면, 아, 그 문제도 머리 안 써도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조금 소란스럽게 하는 여자들의 일부 일탈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이제 이래야 자기들의 편지를 쓰고 질문을 한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뜻밖의 대답이 온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대답이 왔나.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이제 복음의 전통이죠,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 참 고맙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남녀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의 전통을 지켜줘서 고맙다. 칭찬을 했어요. 늘 앞에 칭찬이 나오면 뒤에 좀 불편한 얘기가 나오는 법이죠. 그래 생리상. 자, 3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울 것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 잠깐 앞을 보십시다. 이게 이제 소위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쓰란 얘기입니까? 여자는 역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쓰라는 얘기죠. 쓰라는 얘기예요. 기대와는 다른 답이 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더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읽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나요?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케팔레, 머리라는 단어예요. 이 머리라는 단어인 케팔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통치, 권위, 기원, 출처, 결정권, 지시. 이 모든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케팔레. 머리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머리는 아시는 대로 지휘부입니다. 그래서 적의 장수에 목을 베라라는 말은 목을 베라는 말이 아니라 뭘 베라는 얘기입니까? 머리를 베라는 얘기죠. 머리. 머리가 베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이 뇌의 생리와 작용과 구조에서 모든 신체가 정확히 건강한 신체라면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기대하는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상징을 지켜라 그랬을까요? 이 상징이라는 말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남자가 맡은 상징적 배역이 있고 여자가 맡은 상징적 배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역 때문에. 근데 그 배역은 그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인 배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동근 씨가 왕의 배역을 자주 맡아서 등장을 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유동근 씨가 왕의 배역을 상징적으로 맡은 거지 유동근 씨가 왕은 아니죠. 그 사람이 왕은 아니죠. 왕이 뭘 맡은 거예요? 배역을 맡은 거예요. 배역을. 그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이 땅의 남자들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 맡겨진 배역이 있어요. 그건 상징이란 말이죠. 상징은 왜 소중하냐 하면 그 상징 때문이 아니라 상징 안에 하나님이 내용과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차별이 없지만 뭔 있어요? 차별은 없으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맡은 상징적 배역은 뭐예요? 신부의 역할을 맡았어요. 즉 교회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내내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여성이 맡은 상징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차별은 없으나 무언은 있다? 차이는 있다. 그것은 무슨 차이죠? 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은 뭘까요? 그 상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들이 집에 가서 야 오늘 새벽기도 갔더니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뭘 맡았다고요? 상징적 배역을 맡았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또 보십시다. 14절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무엇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본성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본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그것이 율법과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죠? 옳으니라 그랬어. 옳으니라. 그 옳다는 말이 뭐예요?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옳다는 말은 틀렸다 맞았다 그런 개념의 옳다가 아니고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의 의도대로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징을 지킬 것을 가능하면 얘기를 했을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 근데 그 자유가 방종과 혼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란에서 뭐로 가야 되죠? 질서로. 그 질서가 여자와 남자는 차별은 없지만 그 차이를 인정해서 가능한 상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세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율법에서 뭐로 나가라고요? 자유로. 그 자유는 무엇이 주는 자유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믿습니까? 율법에서 자유로. 근데 그 자유가 혼란이나 방종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혼란에서 뭐로? 질서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공동체를 보면 10명이 모였든지 만 명이 모였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가진 자기 본성대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든지 원리를 주시고 규칙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상징이라 그러죠. 상징.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율법에서 자유로, 혼란에서 질서로, 차별에서 뭘로 가야 되죠? 차이로. 오늘 이 본문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선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머리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배경 사람들에게 여자는 쓰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이 당시 배경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덕. 그리스도 안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담배를 필 수 있죠?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필 수 있죠? 담배 필 수 있죠? 멋있잖아요? 이런 깊어가는 가을에 고독스럽게 연기 한 대 이렇게 쫙 뿜어내면 또 스트레스도 사실 풀리고 마치 피워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 담배를 안 피워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도록 했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나요? 근데 왜 안 피죠? 덕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술, 담배가 진짜 신자냐 아니냐에 뭐가 돼 있어요? 가늠자가 돼 있어요. 트레이드마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 선배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보면 실족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형제의 실족을 염려해서 안 피는 거예요. 형제의 실족 때문에 내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덕을 더 넘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몸 자체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거룩한 생각과 가치와 삶을 담아내야지 왜 이 몸을 술독을 만들고 굴독을 만들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어떻게든 건강을 지켜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무슨 관리죠? 성전관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관리 잘 하십시오. 그게 원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건강에 나쁜 음식이나 과식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다 죄인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DNA가 뚱뚱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무리 절약을 하고 먹어도 이게 찌는 사람이 있어. 물만 먹어도 찌는데 뭐 음식 냄새만 맡아도 찌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건덕이 중요한 여기 기준이었다 그 말이죠.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에게 이 당시 바울에게 강조했던 것은 내가 은사를 할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예언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건덕의 문제가 될 때는 삼가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독특한 그런 사회적 배경과 교회 내의 그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한 바울의 논지였다. 그 가장 큰 핵심은 덕입니다. 덕.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죠? 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종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덕을 끼치는 좋은 성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철야가 있죠. 또 11월 27일 날 새내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제 꼭 이제 한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새내기 선교를 통해서 1900명의 수능생 고3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9일 날 더 스토리 또 30일부터는 특새가 35차 특새가 시작이 됩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번 특새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봄날을 영적인 회복을 예고하는 은혜로운 겨울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에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새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